제가 대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큰 외삼촌께서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대구에 오신 어머니께서는 저와 함께 삼촌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삼촌 집에 방문을 하여서 삼촌에게 생신을 축하드린다 하고 선물도 주고 이야기를 한동안 나누었습니다. 근데 삼촌의 모습이 왠지 우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뭐 그래도 설마 가족인데 우리를 잃어버리진 않겠지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삼촌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오빠, 어떻게 동생을 잊을 수가 있어? 하면서 몇 번째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는 12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외삼촌은 10번째 저희 어머니를 사실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삼촌이 계속 기억을 못 하시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얼굴을 보면 코가 오빠랑 딱 닮았다고, 그리고 내 아들 코를 보라고, 코가 딱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삼촌은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계속 보시더니, 맞네, 맞아. 내 동생 맞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서로를 기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들,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런 말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는 알고 있고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 사로잡혀 다곤신의 제사 축제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셔서 언약에 따라 행동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행동하심으로써 언약 상대에게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억의 대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본질은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도록 개입하심으로써 노아에게 지킨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기억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크게 두 가지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일행이 지금 배에 있는 걸 보시고 가축들이 배에 있는 걸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의 원래 뜻을 잘 살펴보면 보았다라는 뜻과 알고 있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보셨고 아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셨고, 돌아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병원의 중환자실에 보면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간호사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계속해서 특별하게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보살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환자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3일 대만에서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에게 지진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으로 침대를 붙들고 아기를 지키는 모습이 CCTV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큰 감동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대구도 최근에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도 무서웠잖아요. 7점이면 상당한 큰 지진인데도 간호사들은 도망가지 않고 침대를 한 곳에 모으고 아이들을 몸으로 보살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배에 탄 생물들이 예기치 못한 충돌이나 사고로 배가 뒤집혀지거나 혹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배는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멸망하는 그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요, 기억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즉 노아와 배에 탄 짐승들은 하나님이 기억만 하신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배 위에 있는 식수나 양식은 떨어져 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양식과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땅 위의 물은 언제 빠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나 그 배에 탄 동물과 가축들을 위해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방주에 탄 노아와 짐승들이 홍수 내내 행복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곳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내뿜는 악취와 배설물과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년 넘게 1년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물론 노아나 그 배에 탄 짐승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위에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자신들은 너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스트레스를 받겠죠.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답답해서 심지어 고릴라는 어떤 외국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 고릴라가 앞에 있는 유리를 깨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의 반절 정도 부서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안에 있는 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매일매일 싸는 배설물 양 엄청나죠. 여러분 코끼리 똥을 보셨죠? 달성공원에 가면 지금은 코끼리가 없는데 예전에 가면 악취도 많이 풍기고 똥도 상당히 많이 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났을 겁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동물들의 악취와 배설물. 그것은 모두 노아와 여덟 식구들이 매일매일 치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특히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 배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덟 명의 식구들은 매일 아침마다 수천 종이나 되는 동물들의 먹이를 챙겨주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배설물을 매일매일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은 그 배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비가 40일 내내 쏟아졌고 물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땅에서는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꺼지고 바닷물이 몰려들었고 위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도 다 잠겼을 것입니다. 그 5개월 동안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반주 안에서 힘든 생활을 계속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빼기 시작한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물을 원위치에 가게 한 것이죠.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가게 하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게 하고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밖에서는 조금 조금씩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에 이 어린 아들을 그냥 두고 하룻밤을 견디게 합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 많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맹수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캄캄하고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이 아이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초긴장 상태에서도 있기 때문에 잠은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원망할 수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나를 두었을까?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옵니다. 해가 떠서 숲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앞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바로 저 나무 뒤에서 창을 들고 밤새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험에 던져 넣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던져 넣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물을 빼내고 땅을 마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물이 조금 조금씩 말랐던 것처럼 물러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조금씩 조금씩 물러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막막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굴은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엄청 긴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다 이루면서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은요, 점점 물러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확 물러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왔습니다. 그런데 물은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일은 급하게 갑자기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은 천천히 느리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빨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 그대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말씀을 보니까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때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물이 천천히 빠지는데 이것이 구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화는요 언제 될지 몰라요. 천천히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천천히 천천히 변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습니다. 특히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바로 걸을 수 없어요. 네, 걸을 수 없습니다. 이빨도 없습니다. 아기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사과를 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천천히 기다리면 애가 뒤집을 수, 이제 언젠간 뒤집고 언젠가는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걷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차를 운전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갓난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하는 것을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온 지면을 덮은 기간은 15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시 땅에 닿는 시기는 7월 17일이니까 약 180일 정도 됩니다. 물론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고 땅에 있는 물이 바로 마른 게 아닙니다. 노아 역시 산에 부딪혔는데 노아는 아 이제 땅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아 역시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물이 걷히고 땅이 마르는 게 6에서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배가 땅에 닿는 느낌을 들었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해서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고 싶었겠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로 나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은 물이 다 빠지지 않았고 진흙덩어리이고 함정도 있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이제 새를 내어보내어 땅이 말랐는지 확인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노아가 처음 밖에 내보낸 새는 까마귀였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보낸 이유는 아마 까마귀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최대한 빨리 내보내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요 사실 굳은 날씨에도 잘 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사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물이 덜 빠진 상태에서도 별 문제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번에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는 비둘기는 겁이 많고 온순하고 질퍽한 땅에서 살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이 마르지 않은 걸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노아의 생각대로 비둘기는 있는 곳을 찾지 못해 도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까마귀가 감람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새 잎사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롭게 난 나무의 잎사귀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난 잎사귀가 아니라 새롭게 난 나무의 잎사귀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이 정말로 빠지고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노아는 밖에 나무들에게 새싹이 돋고 있고 땅에서도 풀도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밖에 나가더라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아는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들 같았으면 벌써 나갔을 텐데, 아니 저 같으면 바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고 또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살 곳을 찾았던 것 같죠. 홍수로 인해 멸망했던 세상은요 거의 만 1년 만에 다시 마른 땅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른 땅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난 후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물깊이를 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때 배 안에서는 불만이 고조되었죠. 아니 이제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똥만 치고 살 수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어요. 네. 노아는 배가 땅에 닿는 소리를 듣고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자기들이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과거의 자신은 홍수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옛날의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노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노아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야 할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드디어 노아는 1년 만에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세상은요 옛날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 보았던 노아의 기억 속에 있었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서 노아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정말 막연했을 것 같아요. 홍수가 끝난 지구에는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는 깨달은 거예요. 홍수 가운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노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사체를 태우는 냄새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아주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에게 향기가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나온 우리를 너무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잔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금대접에 받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뭐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뚝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말뚝을 박고 아무리 내 땅이라고 우겨봐도 하나님 한번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창조된 지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싹 쓸어버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노아와 방주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적응도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가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심판에서도 베푸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